여러분 어릴 때 파브르 곤충기 다 읽어보셨죠? 예. 안 읽어보셨습니까? 표지는 보셨죠? 예. 우리 파브르 곤충기 책 표지가 다양한 게 있지만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 파브르 곤충기에 나오는 이 파브르 아저씨가 유명한 곤충학자죠. 이 아저씨가 가장 좋아했던 곤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쇠기벌레라는 곤충입니다. 이 쇠기벌레는 그림에서 보듯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맨 앞에 기어가는 리더벌레가 실 같은 자국을 남기면 다른 벌레들이 일렬로 그 뒤를 따라가는 특징이 있대요. 호기심이 발동한 파브르가 요 녀석들을 원으로 이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비참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6일 동안 이 리더를 따라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먹이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6일 동안 돌다가 다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쇠기벌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미 시스템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하는 일들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나보다 앞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소위 말하는 업적 따라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춰서서 물어봐야 합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내가 혹시 쇠기벌레처럼 뱅글뱅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동일한 패턴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질문에 맞닥뜨립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그리고 그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하고 그 쇠기벌레의 원형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갈대아 우르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가 혹시 아닙니까? 1929년 3월 17일자 미국 뉴욕타임즈 일면 머릿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300km 아래에 거대한 고대 도시의 유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레너드 울리라는 고고학자가 이 도시를 발견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문명의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우르입니다.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4000년 전에 이미 무역이 성행했고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당시 인구가 30만에 육박했던 엄청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그곳이 바로 우르였습니다. 발굴 당시의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진이 지구라트라고 해서 거대한 신전입니다. 그 도시 중심에 서 있던 신전이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그 토굴들과 유적들을 재설계해서 이제 상상도를 그려봤더니 이 정도 그림입니다. 4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곰이 마늘을 먹다가 단군으로 변할까 말까 했던 그때, 그 시절, 고조선 초기 시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엄청난 문명이죠. 이 갈대아 지역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핵심 도시였던 우르, 이곳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입니다. 이 갈대아라는 단어는 빼앗다, 약탈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사람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아서 거대한 문명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또 자금력을 바탕으로. 그런데 이 갈대아의 핵심 도시였던 우르라는 지명의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목마르다라는 뜻이에요. 약탈해서 빼앗아서 부를 축적하고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목말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빼앗습니다. 더 약탈합니다. 더 축적을 해요. 그래도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 동물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라서 동물과는 달라요. 동물과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사자라 할지라도 지금 배가 부른 상태면 순한 양떼들이 지나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야지 잡아먹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재화가 있다 할지라도, 배가 불러도, 부와 권세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모아야 되고, 더 높은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더 높은, 더 멋진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영혼의 빈 공간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이 빈 공간을, 공허한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돈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는 더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도시 중심에 지구라트, 거대한 신전을 세운 거죠. 그 신전에서 섬기는 신이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난나라고 합니다. 난나. 그런데 그걸로 채워집니까? 아니요. 그 여신을 숭배해도 영적인 공허함은 계속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데, 예수님만 목마름을 해갈시키실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그 영적인 허기짐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나로 인해서 충만한 의로 그 허기짐을 배부름으로 채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 가운데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 허기짐을 아시고 그 목마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수를 제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난나를 섬기던 그 지구랏 중심에 있는 그 신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공허함, 목마름, 허기짐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지역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안락한 삶, 화려한 문명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떠납니다. 왜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라는 이 신은 나의 이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여러분 이곳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목마름을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 목말라요.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고 싶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만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자,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데라의 족보 위를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분량이 길어서 서두에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10절에서 25절까지.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낳았고. 무슨 산부인과 진료 차트도 아니고 계속 낳았대요, 낳았대요. 뭐 족보니까 낳았다는 표현 계속 쓸 수 있겠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할 말은 없지만, 왜 낳았다, 낳았다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까요? 자, 계속 낳았는데 못 낳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30절 보겠습니다. 11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 낳았는데 여기에서 대가 끊겨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도 다 자녀를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는 자녀를 못 낳아요. 고대 시대에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저주의 대상자라고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신에게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아킬레스건 뭐냐? 자녀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12장을 보시면,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그런데 좀 황당하지만, 야, 내가 너를 택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남들에게 오픈하지 못하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학벌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 그런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문제,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렇게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예수님 믿는 경우가 많아요. 군대에서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당분이 부족한 아킬레스건. 그래서 교회에서 초코파이 줍니다 하면 순식간에 수백 명이 개종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초코파이로 안 된대요. 요즘엔 좀 군인들이 그래도 조금 형편이 좋아져서. 그래서 더 자극적인 몽쉘통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기서 이제 또 군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군에서 예수님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평소에 이미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여자친구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 장례식 장례식 조문객으로 온 자매를 봤는데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소문 끝에 그 자매가 어느 교회에 성가대 반주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데이트 신청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억지로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하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도 성가대 연습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나오는 자매에게 저랑 데이트해 주세요. 저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과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단호함!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와서 찬양 시작할 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럴 때 눈을 뜹니다. 그 패턴을 알기 시작해요. 몇 달 동안 계속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잠을 자다가 마치면 성가대 연습 끝날 때 이제 교회 로비에서 만나고 데이트 한번 해주세요. 데이트 한번 해주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자매가 그래도 매주 그러니까 좀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형제가 그래도 끈기가 있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리려나 하고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로비로 갔는데 형제가 없어요. 야, 그만 튕길걸. 막 그런 생각이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당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본당 저기 복층에 위층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형제 혼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은 안 잤어. 그리고 말씀이 귀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분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니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친구분 계십니다. 예, 아주 유명하신 분이.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신실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신방 가서.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다들 거의 대부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에 부도가 나서,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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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주실 유일한 그분에게 반응하십시오. 서로 여러분의 열등감과 결핍과 부족함, 그 부분을 주님께서 노크하실 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란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31절을 보시니까요. 11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제 우르에서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끝까지 가지 않고 멈췄어요. 어디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이 하란은 지도를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났죠. 서쪽으로 갑니다. 하란이 어디냐 하면 가나안과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면 완전히 새로운 문명으로 낯선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까지는 그래도 나에게 친숙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르를 떠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떠나긴 떠났는데 이쪽 저쪽 양쪽의 발을 다 같이 담그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하란도 괜찮거든요. 하란에 왔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했으니까 떠났어요. 그죠? 떠나긴 떠났어요.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문화가 아직 하란에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하란에 며칠 머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에서 오는 정체,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게 된 더 큰 이유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31절을 보시니까 데라입니다. 데라. 이 아버지 데라의 이름은 멈추다,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스탑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서 스탑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 32절을 보시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이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기셨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란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르는 떠났는데 아직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지 못한 경우 하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익숙해서, 편안해서, 혹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가족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 그까진 떠났는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재차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집은 도저히 못 떠나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큰 의지예요. 아버지까지 떠나면 나 혼자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데라가 있어요. 나를 멈추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게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경우도 있어요. 또 남들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 좋은 스펙, 그거 하나님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선물을 주신 분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더 의지하게 되면 이것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의 선물인데 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이삭을 주셨죠.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 나에게 바쳐라 그러죠. 물론 결과적으로 바치진 그 아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에 내 자식이 앉아 있구나. 그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 그것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 이상으로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해서 하란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죠. 이것을 포기하면, 이것을 놓아버리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존재하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람이라는 안정감, 문화가 주는 안정감, 돈이 주는 안정감, 직장과 직위가 주는 여러 가지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의지할 때는 그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안정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껏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딱 한 명 택해가지고 불러냈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저기 가나안까지 직통 KTX 타고 쫙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하란에서 너무 오래 지체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정말 실망이야. 너 정말 그럴 줄 몰랐어. 너 택한 거 나 후회해. 아브라함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닌 거 알지? 나 다른 사람 찾을 거야. 최브람, 박브람, 이브람 많아. 너 말고 사람 많아.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는 첫 번째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우르에서 먼저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란에서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12장 1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시 떠나야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야 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 그럴 줄 몰랐어. 너 실망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세요. 삶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내가 다시 너를 부러. 다시 나의 부름에 응답하기 바래.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은 정말 끈질깁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설득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다가가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지 않겠니? 다시 한 번 더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니?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주님, 저 이때까지 주님 너무 많이 실망시켜 드렸잖아요. 저 계속 하란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잖아요. 제 자신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한 번 더 일어나면 돼.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왜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놓고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 겁니까? 오늘 말씀을 다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애들이 어릴 때 이제 돌이 되기 전에는 막 일어서려고 막 하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이쿠 일어나봐 이렇게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막 일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오다가 또 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또 안아줘요. 잡아줘요. 그리고 어이구 잘했다. 결국 이 아이가 자기 발로 걸어서 아둥바둥 엄마 아빠한테 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박수치고 그래 내 새끼 잘했어. 이제 걷는구나. 다 키웠어. 뭘 다 키워요. 다 키우긴. 다 키웠어. 그래요. 히브리서가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믿음으로 놀랍게 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작은 한 걸음. 너무 부족해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여도 그 한 걸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응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미지의 땅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이에요.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어떤 문명인지 몰라요.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 믿고 가는 그 길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귀에 대고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과연 안전할까?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한 걸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쐐기벌레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파브르가 쐐기벌레 실험에서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6주 동안 벌레들이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신기하게 한두 마리 벌레가 그 원형의 대열에서 이탈해요. 그래서 느리지만 먹이를 찾아서 나뭇잎을 찾아서 나아가서 살아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는 우리의 시스템을 따라야 살아간다라고, 살아낸다라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쐐기벌레의 울타리를 벗어나. 갈대아 우르나에서 벗어나야 돼. 네가 목마르니?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영생수를 내가 줄 거야. 나를 바라보고 뒤뚱뒤뚱 걸음이지만 나를 믿고 나에게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르를 떠나야 하고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주님의 그 너른 품 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삶만이 목마르지 않는 삶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못 떠난 하란이 있어요. 저 너무 부족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무엘아, 너 부족한 거 내가 잘 알아. 뭘 놀라고 그래. 주님, 제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저도 하란에 아직 머물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걸음 다 알고 있어. 내가 널 인도해. 걱정하지 마.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더 걸어보렴. 이렇게 제 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신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직 우루에 있어요. 주님 저는 아직 하란에 있어요. 주님 가나안으로 발걸음 옮기기가 너무 두려워요. 하지만 저의 부족한 것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이대로 받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